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오늘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또한 언약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은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보아도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언약 기업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즉 여자의 후손, 구속자 그리스도로 주시겠다는 것. 이러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언약 기업의 땅과 많은 백성들과 그 중에 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땅,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왕.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은 그저 세상의 땅의 기업, 세상의 많은 자손들, 혹은 세상의 왕, 세상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그 왕국에 속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으로 성취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중심에는 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5장 5절에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을 약속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십니다. 바로 그 오실 자손, 그 하나님이 주실 씨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그 자손께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실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즉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믿음,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약속,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바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약속이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을까?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아브라함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씨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보면은 꼭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려움.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실 이 세상 현실에서는 오히려 기근과 전쟁과 같은 시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련들 속에서 수도 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왔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 전혀 의롭지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의롭다함을 입고 이제 언약 기업을 주고 많은 백성들을 주고 또 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따라왔는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의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따라가기도 했고요. 또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왜? 자기의 의를 좀 내세우려고. 다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거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복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굳게 해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다루시듯 말씀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아이를 다루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며 아브라함을 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시련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시련들을 통해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더욱 인내와 소망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만났던 여러 시련들, 그가 만났던 여러 전쟁들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시련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 시험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늘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더욱 인정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또 인정하는 것으로 돌이키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브라함으로 이 세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욱 몰아가시는 거예요. 천국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다 여러 시련을 거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여러 시련을 겪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굳게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이 세상 두려움 또한 육체적인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뤄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5절에 보면 또다시 언약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약속한 언약 기업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땅에 하늘의 뭇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한 자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 증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먼저 8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또 증거를 요구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이렇게 살지 않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는 100%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언약 기업으로 얻을 만한 재물이나 세력도 없었고요.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후손들을 얻을 아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은 의롭다함은 받았지만 전혀 의로운 삶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얻어낼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으로 들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증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단코 천국 축복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는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주시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증거, 그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걸까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에서 12절, verse 8 through 12.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마련하고요. 그 제물들을 다 칼로 반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즉 이 제물들이 반으로 잘려져 나가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 축복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즉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큰 나라의 왕과 신하 나라의 왕이 각 나라의 대표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신하 왕이 순종을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이러한 언약 체결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져 놓고 그 쪼개져 피 흘리고 있는 제물 사이를 신하 왕이 지나감으로써 순종을 맹세하며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만일 신하 왕이 언약을 깨고 큰 나라의 왕을 불순종할 때에 나도 이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쪼개져서 피 흘리고 있는 제물처럼 나도 반드시 잘려져 나가는 멸망과 심판을 받겠다는 맹세를 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냐 하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맹세를 하며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따라오냐 하면 이렇게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는 제물처럼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서 22절. Jeremiah chapter 34, verse 17 through 22. Jeremiah 34장 17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시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진 송아지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찾아온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개진 송아지 제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칼로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즉 아브라함도 순종을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쪼개진 제물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전 구절에는 송아지 제물 하나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저 송아지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제물들을 바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제물들 중에는 비둘기도 있었고요. 다른 제물들은 다 반으로 쪼갰지만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양이나 소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같은 새로 제물을 바치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에도 새는 쪼개지 않게 하십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0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게 미치지 못하거든 즉 가난하여 어린 양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가 쪼개지지는 않지만 피가 흘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어 그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각기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 등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하셨죠. 우리 나중에 그 예수님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태어나신 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뭘로 하셨죠? 비둘기로 했어요.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당시에 너무나 가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제물을 바치게 하셨는데 각기 그 수준에 맞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걸 다 바치게 하셨다는 거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모두 제물로 함께 바치게 하신 것. 뭘 의미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생기게 될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참여되어 이 언약이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은 또 누구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고 저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 속에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물들이 다 쪼개져 피 흘리고 있으면 이제 어떤 절차만 남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며 온전한 순종을 맹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verse 17, 18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먼저 12절에 보면 해가 지자 아브라함이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다 반으로 잘려져 나가 피 흘리고 있는 재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순종을 맹세하며 그 사이를 지나며 언약을 맺어야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자신은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깜깜한 어둠이 임합니다. 마치 심판의 날이 자신에게 온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하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때에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장차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거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출애굽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주세요. 즉 가깝게 이루어질 하나님 왕국을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왕국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이제 이 내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요. 그 안에서 타고 있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Smoking fire. 즉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 그 자리에 이 연기나는 불이 먼저 지나가셨다는 거죠. 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이 연기나는 불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가혹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Smoking fire, 연기나는 불로 강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쪼개진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 대신 지나가신 연기나는 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여 지나가야 할 순종을 맹세하며 지나가야 할 그 길을 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까? 다시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대신 순종을 맹세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시는 멸망과 심판을 받겠다는 맹세를 하시며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거가 이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주겠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 증거를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 언약을 깨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심판의 칼로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거라는 거죠. 아니, 모든 약속된 언약 축복을 다 얻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그 백성들의 자리에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언약 축복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 축복의 증거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Covenant of Grace.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또한 친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대표가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대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장차 사람이 되어 오실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편에서 맺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언약에 아브라함이 참여되어 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쪼개진 제물들 사이를 아브라함 대신 지나가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분명한 증거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장차 사람이 되어 오시어 자기 백성들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받아야 할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는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왕국, 즉 천국의 축복을 분명히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약속한 언약 축복의 분명한 증거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거라는 거죠. 이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 독생자를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절대 깨어질 수 없고 분명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은혜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맺은 언약의 증거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를 받고도 16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요. 계속되는 구절들을 보면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고 아내도 파는 또 죄를 범하고요. 끊임없이 죄가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지거나 잘려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언약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오직 언약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재물이 반으로 쪼개지다라는 단어가 바타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 하면 cut off, 잘려져 나가고 끊쳐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Cut off. 내 백성이 나에게서 끊쳐지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불순종할 때 이 끊쳐지는 언약 심판을 받고 cut off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이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고요. 또 이제 이 두 장을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다시 나타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잘려져 나가고 피 흘리는 것으로 또한 언약 축복의 증거를 주세요. 거기서는 뭘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1절에서 14절. Genesis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4.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도 끊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Cut off. 할례를 증거로 주시는데 할례가 무엇인가요? 남자의 양피를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의 양피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요. 남자의 씨가 있는 생식기입니다. 거기에 양피가 찢어지고 잘려져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분명한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재물들을 반으로 잘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같은 표징을 17장에서는 할례로 주신다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할례의 언약의 표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서 끊어질 것이라. Cut off.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양피가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 양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남자들의 씨가 있는 생식기에 표피가 잘려져 나가는 것.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장차 올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려져 나가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의해 잘려져 나가는 표를 받으므로 그 백성들은 잘려져 나가지 않고 약속된 언약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의 증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엇을 할례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그 몸의 증거로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율법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희생제물들을 자르고 쪼개고 찢게 하십니다. 이로써 장차 그들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언약 축복의 확실한 증거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 언약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구약의 언약 증거들이 가르치던 예수님이 마침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여 우리 자리에서 쪼개시고 자르시고 찢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할례 받기 위해 오십니다.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 축복만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의 대표로 마침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만 아니라 약속으로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 장차 올 여호와의 종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 cut off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 백성들 대신 끊어져 나가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치셔야 하는 심판의 칼로 누구를 치라고 하세요?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짝되신 하나님을 대신 치라 하십니다. 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은혜 언약의 분명한 약속들이고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칼로써 잘려져 나가는 할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대신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쪼개지시고 잘려져 나가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시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정죄나 심판이 없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자처럼 의롭다함까지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따라오는 축복은 뭘까요? 죄사함과 의롭다함까지 받았으면 마침내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표징으로 몸에 받는 피 흘리는 할례가 아니라 뭘 받게 하셨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도 잘려져 나가는 심판의 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를 세례로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찢어지시고 잘려져 나가시고 쪼개지심으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언약 축복의 현실을 무엇인지를 시브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에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막혀있던 닫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시브리서에서는 뭘로 비유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쪼개지고 잘려져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도 찢고 잘라놓으시어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천국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겁니다. 어디 여기에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찢겨지심으로만 천국 문이 열린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신실하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어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여 주실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십니다.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제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로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증거. 세상 어떤 현실 속에서도 아니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의심,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조차도 다 이기게 하는 분명한 증거와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신 쪼개지고 찢기시고 잘려져 나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아들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도 앞으로도 이 생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한 천국 축복의 증거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굳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을 붙들고 소유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천국 영광에 이르는 온 교회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